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그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세 번이 언제냐면은 이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세번 지켜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무교병을 지킨다.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7일을 유월절을 포함했으니까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이게 7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건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곧 무엇을 기억하냐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두 번째가 맥추리절인데 이것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에 그 49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토탈하면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첫그밀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으로 그 하면은 이제 봄그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같이 일찍 하는 첫 번째 이제 그러한 추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추수가 끝날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자, 그때는 또 장막절을 함께 지키는데 이제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노동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번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 정말 중요한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왜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아까 무교절과 연결되었는데 무교절은 그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고 굶주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 모든 동물들의 첫 수컷을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들만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도 있지만 출애굽한 것도 있지만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받은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가 된 것은 누구의 때된 거예요? 이 열두 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정확하게는 야곱의 열한 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열두 지파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열두 지파가 아니라 열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열세 지파가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카운트하지 않고 열두 지파가 되는데 이 야곱의 자녀가 열두 아들이 열두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거의 한 200만의 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70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70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이제 문장이 약간 좀 미묘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5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뭐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셉의 그 자녀들을 포함한 숫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요셉의 자녀들을 포함한 숫자여서 75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간 이 출애굽기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야곱이 130의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아들 12명, 딸 1명, 그 다음에 손자 51명, 손녀 1명, 그 다음에 증손자 4명 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6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누구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 자신. 그래서 70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간 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진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막 우연히 또 어떠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이가 변화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자유인이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몇 년 사귄다고요? 몇 년 섬긴다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누구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는,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00년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통치, 식민 통지 그 30몇 년, 40년도 안 되는 그거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말살돼 버렸어요. 지금도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그 우리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그 영화가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카고에서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골프밀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그런데 거기서 모르겠냐면은 너무나 많은 우리가 식민 통치가 아닌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부터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 건국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어떤 분명히 그분의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있지만,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참 어떤 것들이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기 참 쉬운데,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면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섬기는데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400년이라는 것은 몇 대를 이야기하느냐? 보통 우리가 400년 하면은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한 6대, 7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대부분 장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뒤에. 그러니까 4대예요, 4대. 그러니까 70명이 4대 만에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그런데 출애굽기 또 12장 40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00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카운트한 걸 보면은 430년이래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9절을 보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부터 이 성경에 좀 틀린 것들을 제가 막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450년, 이 사도행전 13장 19절은 그 앞에를 딱 읽어보면 압제받은 기간은 400년이고 광야에서의 40년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10년을 포함해가지고 450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430년은 뭐냐?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유인으로서의 그 살았을 때 30년을 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지만 종으로 압제받은 것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 70명이, 좀 많이 잡아가지고 한 75명이 200만 이상의 사람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뭐 풍족하고 막 어떤 그 좋은 여건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 3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것보다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서 더 이상 요셉에게, 요셉 가문에게 주었던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종이 아니에요.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은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종에 의해서, 종의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상류층은 지배계급은 몇 명 안 되고 절대 다수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여러분 피라미시라든지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은 지금 기계로도 힘들어요. 그 기계로도 힘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가면은 그 산꼭대기에 뭐 신전 있잖아요. 그거를 한 1800년인가 갑자기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17세기 이후에 전쟁 가운데에 그것이 그 위에가 그 안에가 그 폭탄을 놔두는 곳이었는데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한 뭐 3000년, 4000년, 막 5000년 뭐 그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조금씩 복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엄청난 뭐 파워크레인 같은 걸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온전히 잘 못하고 있어요. 이집트 뭐 피라미드 뭐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뭐 사람들 사진 찍은 거 보잖아요. 돌 하나가 제 머리보다 커요. 그거 이게 엄청난, 이거로 제가 이렇게 팔로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돌들, 그게 수만 개를 쌓아놓는데 그 주변에는 그 돌을 캐올 데도 없어요. 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저쪽에 그냥 아주 뭐 자기들끼리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있어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어떤 자유민의 권한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너희들 부자고 재물도 많으니까 이 왕을 위해서 큰 도시, 전략적인 아주 그러한 것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또 그 은혜가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는 말이 나와요. 뒤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또 이제는 저렇게 핍박하는데도 사람이 줄지 않고 더 잘 되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또 이집트가 그 나일강변을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 노예를 강조하는 곳에서 이 사내아이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내아이를, 산파를, 그 아기를 받는 사람들을 겁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죽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막 낳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막 아이를 막 죽이라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강에다 내려버려, 태어난 아이들을 강에다가 그냥 내버리라고 하잖아요. 키우다 걸리면 죽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점점 숫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자녀들이 막 풍성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쫙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막 너무나 막 나중에는 벽돌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니네가 지푸라기 주서가지고 그 흙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려고 하니 이게 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쉼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애굽 왕이 죽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시키던 애굽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한번 노예를 써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유를 뺏어가지고 일을 공짜로 시켜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다시 자유를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핍박을 줘도 애기 잘 나가지고 계속해서 종들이 태어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겠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으니까, 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하시네요. 고통이 있어서 웃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체면 따지고 막 하느라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안 아픈 척하고 막 안 억울한 척하고 막 안 두려운 척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는 아쉬운 사람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지 배부른 사람은 안 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 주셨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후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7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이 내가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애굽이 바로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6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도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도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도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가 뭐예요? 이 장자의 죽음. 이게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의 사람이 그 좁은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세요. 넓다고 하지만, 사막이라고 하지만 200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공간에서 40년을 버텨내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요, 못 볼까요? 그들도 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거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디서 저 음식들을 200만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저곳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광야를 잘 아는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광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거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1월 14일에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각 심판하러 각 집의 문을 들어가는데 그 피가 발려지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월절이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동시에 이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 후손들에게도 이 유월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지키게 하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2세들 강조하고 2세다가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말 사명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내가 어느 순간 나보다는 누굴 더 많이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어느 순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져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러한 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후에 너희와의 자녀가 묻기를,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묻는다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매년 열심히 이 절기를 지킵니까? 라고 아이들이 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해요? 아이들이 막 놀고 싶은데, 주일날 놀고 싶은데 안 놀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왜 교회 가요? 제가 뉴저지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은 골프를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동네에 미니골프장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이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미니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를 이렇게 놀면서 그걸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아내한테 무엇을 질문했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 미니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교회 안 가고 저기 놀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자기들도 거기서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막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예배를 강조하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 최고가 예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은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묻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너네 이 절기 잘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잘 지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이 보고 궁금해하고 아 나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여러분, 율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제사예요. 희생제사. 왜 희생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의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율법은 또, 아, 대가를 치러야 된다. 피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떠한 잠깐 피할 수 있는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갈망이 있냐면 이거 정말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깨끗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일회적인 것, 매일매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제물로서의 그 완전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뭐를 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하나 한번 무엇을 말하나 잘 살펴보세요.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렇죠? 맞죠? 아, 내일까지구나.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다르게 이 세 것과 비교하는데,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섬기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라 하며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뭐랄까 이 섬김을 강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 그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성경에서 이 단순히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만의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또 다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